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빠가 나사로, 언니가 마르다, 막내가 마리아. 이 3남매가 우애 깊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세 사람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두 3남매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았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넉넉치 못한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주 집으로 초대를 해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가정예배 시간도 자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시면 세 남매의 자세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성껏 예수님께 음식을 장만해서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또 부지런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서 섬겼냐 하니까 이름도 마르다입니다. 살찔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이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겸손히 청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 나오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사실 이 사건 뒤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에 당겨서 강조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던 엄청난 노동자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냐 말이야. 마리아 왜 이렇게 낭비하냐 말이야 해서 이름이 마리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3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절친, 아마 예수님과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벌써 나사로, 친구가 모수로, 뭐 망치로. 그래서 나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별로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니에요. 여하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남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노정에 이 베다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항상 들어가셔서 음식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깊이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경무에 시달려서 몸이 녹초가 되었을 때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훈훈해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절친과 만나서 얘기하면 무장해제를 합니다. 숨겨뒀던 이야기, 정말 깊은 기도의 제목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삼남매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분명히 베다니 삼남매라는 제목의 단톡방을 예수님이 만드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삼남매에게는 예수님 정말 절친이었습니다. 절친. 평안하던 나사로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믿고 의지하던 이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병자가 있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네,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셨던 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온전한 삶을 되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던 가정에 깃든 불행의 씨앗.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들을 칭찬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다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인생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답은 어렵지만 예스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의 삶 가운데도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픔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곤경에서 우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리더 간사 일꾼들을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조차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혹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닥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제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것,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 아픔을 저 지체에게, 왜 이 슬픔을 저 가정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계속 꼬일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펴지지가 않을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때로는 너무 화가 나면 주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저에게 이러시면 주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은 신실하고 예수님 신실하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찬양 부를 때는요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그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신실할지 몰라도 주님 저에게는 신실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 시간에 막 저 다른 노래 가사를 차용해서 부를 뻔한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정의 아픔, 불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의 병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이 병은 저주의 씨앗이다, 이 병은 아픔이다, 이 병은 슬픔이다, 이 병은 불행이다가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통로다라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병을 지닌 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또 스포츠 스타들이 1등상을 타거나 금메달을 타면 시상대에 올라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볼 때 아, 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저런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이 나사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병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행스러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야,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저주로 이 사람이 불행을 겪는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는데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분은 1820년 미국에서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실명합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 때문에 눈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딸이 맹인이 된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돌팔이 의사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마을을 떠나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지독한 어두움과 가난과 슬픔의 터널을 겪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서른 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시력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찬송시를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찬송시 작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이 생애에 9천 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23편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이분이 다 작사하신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모든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이분이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분의 실명은 불행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생일 때, 92세 생일 때 축하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파티를 한 다음에 한 말씀 하시라고 하객들이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이분이 단상에 서서 이런 감사의 인사를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꼭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그분과 꼭 악수하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찬송가 384장인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지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 작가로서 유명세를 떨쳤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곤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빵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달러만 주십시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실하신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5달러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생전 처음 보는 노신사가 주님이 저에게 5달러 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고 수중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손에 5달러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과 가사를 그 자리에서 적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5달러 큰 돈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는 주님의 응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반석처럼 쫓아나는 생수가 되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아픔은 하나님의 저주의 사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어쩌면 하루 이틀 지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병이 계속 깊어갑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동네 주변에 의사를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 지금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우리가 성가시기 위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돼. 판단을 하고 동네에서 가장 아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절입니다.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사로, 예수님의 절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부모님도 모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딸이 지금 이제 많이 키가 커서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얘기를 하시면서, 손녀딸이 이렇게 컸구나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어릴 적 있었던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 생후 3개월 때 이제 예쁜 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또 아빠로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렇게 문서 작업을 굉장히 뭐 급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왜? 왜?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예서가, 예서가 어떻게 됐어? 여보 우리 예서가 떨어졌어 하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한 채.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또 어디에서 떨어졌니?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9층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데 전화를 안 받아.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차 있잖아요, 마티즈를 타고 평소에는 30분 걸리는데 왕 15분 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뭐 어디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막 차를 달리고 서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소파에서 떨어져도 쿵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쿵. 무슨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냥 진작에 소파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소파에서 떨어진 이후로, 머리부터 부딪힌 이후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럼 자녀를 양육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 이 말을 들으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죠? 자, 4절을 보시니까요, 아까 우리가 읽긴 했지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약간 나이브한 표현을 하십니다. 괜찮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나 더 계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세요. 예수님 굉장히 느긋하세요. 지금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 움직이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때서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전했겠죠. 이 병 죽을 병 아니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늦장만 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올 때 마음이 아프지만 이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이 불행을 놓고 아픔을 놓고 슬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해도 좀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해도 내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리로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데 난 이게 뭐야? 라고 외치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나 조모임 팀 모임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축복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왜? 주님 저는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내가 빨리 출발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인간 최대의, 인류 최대의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슬픔이 기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후에 나오겠지만 2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나사로가 산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야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는 믿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했던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은 더 깊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좋아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평범한 선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틀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이 가정은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실존적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전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응답의 때를 지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스트를 위해서 굿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터를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것, 덜 좋은 것을 유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디게 응답하실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더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틀 동안 지체하시는구나. 그렇게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영성 집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요셉 스토리를 은혜롭게 너무 도전되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참 그 설교를 저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요셉 스토리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잊혀졌던 내 인생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내 인생이 잊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추어진 잠시 동안 감추어진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요셉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주제곡 제목 여러분 잘 아시죠?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요셉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좀 묻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때로는 이해되지 못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옆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곧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용기를 가져.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아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더 베스트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집니다
주님만이